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지난 2016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7년 새해를 전망하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가장 두드러진 뉴스는 아무래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차례 핵실험이 2016년 북한과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실 공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네,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보도, 그리고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태용 1차장의 발표였습니다. 자, 앞서 이렇게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이 지난해 북한의 대외관계를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리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월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또 9월 달에 불과 8개월 만에 네. 다시 한번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최초의 그 사례가 생긴 건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네.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요. 네. 그런 북한이 2016년에는 두 차례나 한 해 핵실험을 실시하는 그런 사건을 빚은 거고요. 네. 바로 이것이 북한의 2016년 대외관계를 규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의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은 과거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과거에는 대체로 3년 터울을 두고 네.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게 2006년 10월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다음에 2차가 2009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거고요. 3차는 그로부터 또 거의 3년이 지난 2013년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 터에 2016년에 이 두 차례 핵실험은 8개월을 기간을 두고 벌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자, 이제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서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제기했고요. 우려와 함께 아울러서 북한은 앞서서 조선중앙TV의 발표를 보면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고도화 그리고 다종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플루토늄 원자탄을 실험을 했지만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실험이 있었다는 그런 관측도 있었고요. 이 수소탄 핵실험까지 가게 된 것이고, 이제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에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런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자신들의 위치도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을 받겠다, 그런 지금 의지를 공공연하게 이제 내비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나라와의 관계, 국제사회의 관계까지도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런 그 영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또 20여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도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해였는데요. 모두 22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2월 7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놨고요. 이어서 6월 22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성공했고요. 또 8월 24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무려 500km나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9월에는 노동미사일을 3발이나 발사해서 일본 근처 영해에 떨어졌고요. 다만 중거리 미사일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인데요. 무수단 미사일인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나 발사했는데요. 6월은 성공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미사일 발사 의도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영어로 ICBM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장거리 미사일 맨 앞부분에 장착해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전략적으로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핵탄두 소형화 또 대기권 재돌이 기술을 습득하려면 한 3, 4년 정도 걸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전문가들도 한 1, 2년 안에 그러니까 2017년 올해 안에는 완성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고요. 또 2017년에는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려는 북한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각축전 또 갈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또 폭발력이 강한 것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2017년에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그런 그 사안으로 계속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한 차원이라고들 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제 미국의 방어체계인데요. 이것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말하자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고도에 완성된 ICBM을 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고
네.
여기에 따른 대응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그런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의미 때문에
네.
상당한 논란을 많이 낳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리고 또 러시아가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을 겨냥했다는 것 아니라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네.
했거든요.
네.
바로 그 미사일 레이더 감시 체계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요.
네.
아, 이것이 상당한 논란을 빚었고 또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으면서 다소 정지되지 않은 그런 입장들이 오갔는데요.
네.
이 한국 국방부는 사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네.
소통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이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삼노 그러니까 삼무정책이었죠. 이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요청도 없었고 따라서 협의도 없었고
네.
결정도 없었다.
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마침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니까 바로 며칠 뒤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드 배치를 거론했고요. 이어서 며칠 안 가서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아, 상당히 졸속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네.
이후에도 배치 부지를 놓고 한 차례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으로서는 이제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미묘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온 상황에서 네. 이 사드 문제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곤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동의를 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섭섭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확실하게 발표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국에 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윤국환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드 배치 결정 외에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드나 일본과의 이 협정이나 한국의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최원기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난해 11월 그 서명을 했는데요. 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입니다. 아, 이것은 미국 앞서 저희가 뭐 얘기가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북한의 그 핵 또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려면 무엇보다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언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발사할 거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정보 교류 관련해서 한 가지 그 한미일 그 삼국 간에 그 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것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잘 됐고요.
네.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보 교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간에는 그동안 그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접 국가고 정보 교류가 잘 돼야 하는데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같은 점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종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접국에서 공동의 그 위협에 맞서서 정보 교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밝혔고요. 이 같은 의도에 따라서 또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지난 11월 마침내 그 정보 보호협정이 그 체결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북한이 가령 뭐 미사일을 언제 그 발사할 것 같다, 이동식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요, 일본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그 인공위성, 정보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파악한 정보를 한국에다 주고요. 또 한국은 또 반면에 탈북자라든가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태용호 전 그 북한 공사라든가 이런 휴민트, 인적 정보죠. 사람들이 파악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정보를 상호 교환을 해서 정보의 교류를 활발히 하자, 이런 뜻에서 바로 체결된 겁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또 다양한 탄도미사일 실험도 한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그리고 그 뒤에 또 2321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었고요. 2321호는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2270호를 채택하면서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의 미국 대사는 이것이 말하면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가 채택한
네.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끝장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더 이상 더 강력한 제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물샐 틈 없는 말하자면 제재를 통해서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2705 이후에도 북한은 아시는 대로 8개월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포기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계속적인 도발을 강행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끝장결이라고 했었던 2705의 허점이 많은 것이 드러났던 겁니다.
네.
말하자면 그 민생 목적이라고 해서 북한의 대외 수출을 금지한 와중에도 석탄이라든지 일부 그 항목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그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했던 것이
네.
그것이 말하자면 상당히 활용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구멍으로 허점으로 인식이 됐고요. 5차 말하자면 핵실험 이후에 나온 안보리결의 2321호는 이 허점을 메꾸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쿼터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말하자면 석탄 수출 여기에서 60%를 삭감하거나
네.
아니면 석탄 수출의 양을 규정해 주거나 이것이 600만 톤이었던가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수출에서 60%로 제한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연 이 석탄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또 시행이 될지 여전히 좀 의구심으로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요?
네,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좀 그 자세하게 그 석탄 수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북 제재 이것은 그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품목으로 얘기를 하면은 석탄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수출의 약 50% 정도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 석탄 수출을 통해서 북한이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의 돈을 그 벌고 있는데요. 이 10억 달러의 돈은 그 북한 그 김정은 그 위원장 주머니로 들어가서 물론 민생 목적으로도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곡물을 사는 데 쓴다든가 뭐 이런 돈으로도 쓰고요. 동시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핵 또는 미사일 개발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같은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외화 자금을 줄이자 이것이 그 목적이었고요. 따라서 석탄 수출을 줄이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6일 날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705에서도 석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민생용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목적의 석탄은 예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그 남용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민생 목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잘 안 지켜졌고요.
네.
이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돼서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뒤에 그 안보리결의를 채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지 말고 아예 물리적으로 상한선을 둬서 북한의 그 석탄 수출을 막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절충 이런 논의 끝에 이걸 합의를 했는데요. 그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북한은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의 석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연간 수출량을 약 38% 수준입니다. 액수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석탄을 수출에 한 7억 달러를 감수하는 거고요. 이 밖에도 구리, 은, 니켈 이런 광물 자원을 약 1억 달러 정도 금지시켜서 1억 달러 감수하고요. 뭐 요거는 안보리 제재는 아닙니다만은 또 앞서서 그 북한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했기 때문에요. 약 1억 달러 정도의 또 자금이 줄게 됐습니다. 따라서
네.
2017년 새에는 그동안의 그 외화 수입 중에서 한 9억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그 외화가 줄어들어서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의 그 외환난이 한층 가중되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제 올해 미북 관계는 6.25 이후에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빴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반적인 그 당국 대 당국 간 대화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북 간에 말하자면 그 교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물자만 일부 그 통계에 잡히고 있는데요.
네.
이 물자라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민간 단체들이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성을 보일 때 대화에 나설 수 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이 북한이 말하자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비핵화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미국의 일반 그 전직 관료 출신들이죠 주로
네.
이런 전문가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과거에도 흔히 있었던 그런 이른바 트랙 2 북한의 당국자와 미국의 민간 간의 그런 접촉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정부의 뜻과는 사실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것이 또한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전문가들과의 트랙2 회동 자체가 미북 간의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북 간의 2016년 한 해는 그야말로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대화도 없었고 그런 말하자면 최악의 그 해였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출범할 미국의 새 대통령 체제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지난 8년간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그 변화가 올 것으로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8일이죠. 지난해 11월 8일 그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당초 예상을 깨고 공화당 출신의 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그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1월 20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취임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 그 내정 이런 정도의 인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전문가들의 그 공통점으로 꼽는 게 있다면은 아마 지난 8년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유지해온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아마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은데요.
네.
아시겠지만 지난 8년간 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면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상당히 그 자세를 유지해 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벌써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0차례 이상 그 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그 핵체계를 완성하는 데 거의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새로 들어선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 쪽이든 대화 쪽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네.
이런 그 시각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그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에 그 국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그 트럼프 새 행정부의 그 대북정책이 상당히 강경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자연히 이제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이제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이요. 잠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봐도 얼마만큼 지금 상황이 경직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난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개성공단은 과거에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제 2016년에 폐쇄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그 남북관계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것이 개성공단 폐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잇따르게 계속하는 그런 도발적 행위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의 하나였는데요.
네.
이 개성공단은 사실 한국 정부 당국자들 자체가 이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남북관계가 그 경색되는 한 그런 여건에서도 이 개성공단만은 최후의 보루로 말하자면 교류를 계속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고
네네.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말하자면 대북 전면적인 조치죠. 5.24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마지막 지렛대라고 할까요? 이것을 폐쇄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어떤 말하자면 경제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하고는 그 별개로 이 한국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말하자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있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이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해서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때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도로가 또 열리고 해서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가 한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2016년에 관심을 끌었던 사건 이 태영호 전 그 공사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 그리고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한 이런 것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은 해외에 주재하는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이 그 탈출을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많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전격적으로 한국에 망명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그 지난 1997년 북한 노동당의 그 황장엽 비서가 탈출한 이래 가장 고위급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요. 그 밖에도 그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이 연이어서 그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4월에는 중국에 있는 그 류경 그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적으로 탈출했고요. 또 6월에는 산시성에 있는 또 다른 그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3명이 한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이 밖에도 공개되지 않은 여러 그 북한의 그 무역 일꾼이라든가 외화벌이 일꾼들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올해 지난 2016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또 3만 명을 돌파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최근에 그 7명이 그 제3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 내 탈북자 숫자는 지난 연말로 3만 5명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의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1962년 최초 귀순자 이후에 2006년에 1만 명, 또 2010년에 2만 명, 그리고 6년 만인 2016년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 그 한국의 방송이나 연설회 같은 데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그야말로 화제의 인물이 되고 또 전국을 돌면서 또 그 북한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면 참 그런 때와 비교하면 큰 참 차이가 있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탈북자 정책을 또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뭐 이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때 또 이 한국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나 사드 배치 등 이 대미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결정된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새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네.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요. 그 이미 한국에서는 이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그 후보들이 꽤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 중에 유력 주자들 일부는 지금의 그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주장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 유력 주자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가장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북 정책에서도 그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요. 그 변화는 지금처럼 아무런 말하자면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재와 압박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대화와 협력의 그 말하자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주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북 정책도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일부 말하자면 진보적인 주로 야당 쪽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바마 그 행정부에 이어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한반도가 적잖이 그야말로 불가 예측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있다.
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런 그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석 달 가까이 아무런 그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바로 이 미국과 한국의 이런 과도기적 이런 정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누가 최은기 기자. 예.
네, 북한이 그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016년 초에는 1월 그 6일 날 그 핵실험과 그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또 10월까지는 20차례에 걸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여러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쭉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0월 이후에는 비교적 잠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 한 가지 그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같은 핵과 미사일을 도발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8년 만에 그 민주당 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그 공화당 정권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공화당 정권이 아직 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할 경우 자칫 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같은 도발을 할 경우 현재 그 한국이 상당히 그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고 해서요. 한국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인데요.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다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전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죠.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도 예외 없이 채택됐고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흐름은 이제 더 이상 표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이 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결로 해서는 이제 사실 반대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몇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네. 북한 편을 드는 나라가. 그래서 그냥 표결 없이 사실상 그야말로 채택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요. 올해도 바로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가해에 책임이 있는 그런 인사들을 국제형사법원, 그러니까 ICC라고 하죠. 여기에 제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올해로 3년 연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 문제는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올해로 3년째 이 논의를 하면서 또 역시 ICC 회부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이런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지난 12월 27일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매우 그 관심을 끄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잠깐 전 태영호 공사 얘기 좀 들어볼까요?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삼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해달라면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그만 이상기미라도 보이면 처형하는 공포 선행 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이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괴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네. 자, 이 태공사의 망명 동기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과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태용호 그 영국 주재 전 북한 공사죠. 지난 12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태용호 공사는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고 또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했고 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복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의 후진적인 그 인권 탄압, 경제상, 정치 체제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태영호 공사가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제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공개석상에 나온 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태 공사가 앞으로 그러면 공개 활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일부에서 통일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앞으로 태공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본인도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 고위층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네네.
1996년인가 7년에 황장엽 북한 네. 노동당 비서가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요. 이 태공사가 20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이 태공사는 자신이 통일의 전령사로서 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실태라든지 인권 문제 실태 이런 것들을 한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북 제재와 인권 등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노시창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